오늘 아침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COVID-19으로 인한 남우주 정부의 하드 락다운 시행으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IT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별히 최전방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 즉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사실 것을 촉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귀절을 아주 오랜 시간 접하며 공부해 오고 있지만 매번 이 귀절을 마주칠 때면 부끄러운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렸는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 또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거나 바치기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끝날 수 없는 한마디로 크리스천 누구에게나 일생 동안 계속되는 환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기호와 다양한 욕구 혹은 죄 많은 욕망들 면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자신이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르게도 설명하셨는데 바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믿는 자라고 공언하는 것과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내용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를 구조적으로 볼때 로마서 12장에 이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책에서의 실천적 파트에 도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대부분이 기독교 교리로 이루어져 있는 앞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알아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교리를 알고 그 뒤에 비로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무지한 것을 칭찬하지 않으시며 성령님 또한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단순히 성령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크리스천적 성장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이고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리들로 이루어진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11장 33절부터 36절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뒤 12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다음 다섯 장에서는 실천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신실한 경배와 찬양이란 전적인 순종과 함께 그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하는 점을 로마서가 구조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실천적 면에서의 교리들을 다루는 파트 중에서도 그 1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요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두는 그 전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다뤄졌었던 교리들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결론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우리를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근거. 둘째, 우리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의 본질. 셋째,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것이 요구되는 이유와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요점입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첫 머리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에는 여러 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세 번의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중요한 그러므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서 관찰되는데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에서입니다. 이 기절에 대한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기절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라고 싣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핵심 원리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그것이 무슨 내용에 대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게 된 것인지를 의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그러므로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는 그 이유들이 먼저 제기되었어야 마땅하므로 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가 무엇에 대한 결론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게 되면 이는 앞서 얘기한 총 11장에 이르는 그 교리들을 아울러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면에서 그러므로가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제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었던 이앞 11장들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이 12장부터는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주제로 한 5장의 내용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바울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앞서의 11장들을 통해 밝혔던 교리들의 근거에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그 근거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제 소유에 대한 십일조를 매번 잊지 않고 챙기고 또 교회 여러 분야에서 임원도 맡고 있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있으니 이 모든 선한 일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을 제외한 이유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직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에만 주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번 주일에서 다음 주일까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말입니다. 다시 강조드리건대 신자라고 공언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사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그의 제단 위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는 어떻습니까? 결혼생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또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계십니까? 즐거움을 위해 찾는 장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들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튼은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력을 잃어가지만 내가 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중한 죄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세주시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뉴튼의 삶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면서 헌신으로 드려진 삶이었는데 그 모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자비로우셨다면 물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또 헌신해 오고 계십니까? 요컨대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근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첫 11장들에 담겨진 교리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12장 1절의 두 번째 요점에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 이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것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야 합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촉구하노니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쳐라 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즉 진정한 예배니라. 아멘.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는 두 가지 두드러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기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드리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단번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는 우리 몸 전부를 완전히 헌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을 이룰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다 중요하게 이 기절에서의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몸은 우리라는 존재, 즉 우리 마음의 의지와 마음과 의지와 또 육체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혀로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전의 이들은 죄악되게 사용되었을지라도 이제 회심한 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몸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며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야말로 우리 존재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때와 장소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부분적으로 행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일 하루를 드리고 그 나머지 요일들은 우리 차지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하나님께는 주일 오전을 내어드리고 그 이후에 주일 오후와 저녁 시간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가 일주일의 매 요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세상에서 일들에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전적으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마지막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 동사로 로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에서 영어 단어 로지컬, 즉 합당한, 논리적으로 마땅한이라는 뜻의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새가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이 합당하듯이 크리스천은 매일 1년 365일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는 너희의 드릴, 즉 드려서 마땅하고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이끄시도록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배우자 혹은 친구 혹은 이웃과 화해하라고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라고 부르시거나 집사 직분으로 봉사하라고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 그렇게 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1장 주의 주실 화평의 가사 가운데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여 그리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또 샘이라는 이름의 한 구두 제작자는 크리스천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요컨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삽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본문 1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죽은 제물들만이 드려졌지만 이 기절에서는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는 모순 같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즉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맨 나중으로 고려하도록 이끄는 결과를 불러오고 이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요구는 두 가지 면에서의 명령임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명령입니다. 이제 이두 가지 명령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이에는 명령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즉, 이 명령은 계속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는 그 날까지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명령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를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도 싣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틀에 우리를 가두거나 세상이 시키는 방식대로 우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또 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속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잣대나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춰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죽을 쿠키 틀에 부어서 그 모양대로 찍어내듯이 우리 삶을 세상이 정해놓은 모양의 틀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또 음악을 고르는 일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 우리가 어울리는 친구들도 즉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해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퇴색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 바로 다음 기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에서 알게 됩니다. 즉 세상의 정욕은 죄악된 욕망임을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변화를 받아로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에서의 본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는 알을 깨고 나오거나 출산을 통해 태어난 동물이 그 이후에 무언가 다른 개체로 물리적인 면에서 변화하고 발달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크리스천에 비유하면 크리스천들은 애벌레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나비로 변화해야 합니다. 어쩌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부합해 산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서 나타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으로 표현되어 나온다는 것은 곧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로 끄집어내 발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무수한 크리스천들이 그저 작은 애벌레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벌레인 우리 안의 나비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 혹은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의 것이 밖으로 발현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절에서 특별히 하나 더 주목할 점은 변화를 받아라고 이는 그리스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동태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이유와 의미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혼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일은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나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바울은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의 뜻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를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 성경 기절에 대해서만 더 말씀드린 뒤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기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받기 원할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크리스천의 삶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두 가지, 즉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강구드립니다. 첫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로 살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인으로 살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생 혹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이 둘을 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즉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서 몸은 모든 면에서의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틀이 여러분을 가두게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오직 새 마음으로 변화받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을 통해서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